오늘은 단단한 유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볼까요? 첫 번째는 유연한 사람, 두 번째는 경직된 사람, 세 번째는 줏대 없는 사람,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유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연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에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유연한 것은 중요한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에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유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가 부드러운 사람은 유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운데가 단단하고 나머지를 그 단단한 것에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에요. 흑묘백묘론을 좀 응용해서 설명해 볼까요? 중요한 것이 만약에 고양이를 잡는 것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쥐를 잘 잡으면 흑묘백묘, 흰색 고양이건 검은색 고양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에요. 왜요? 중요한 건 쥐를 잡는 거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두 번째, 경직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잘 잡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쥐를 잘 잡는 검은 고양이만 찾아다녀요. 흰색 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검은 고양이를 신경 써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쥐를 잘 못 잡아도 검은 고양이를 찾아다녀요. 잘 잡는지 잘 못 잡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검은색이 잘 잡아라는 편견이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왜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뭘 괜찮아. 막 뭘 그래. 아, 뭐 그래. 그게 방식에 대한 부분에만 그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중심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고양이를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도 쥐를 잘 잡는 고양이도 아닌 인연이 얽힌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살다가 만난 고양이를 갖다 써요. 왜요? 색깔도 중요하지 않고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막상 사실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느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서는 이 유연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관계에도 유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 보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것에 맞춰갈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주변은 어떻게 되겠죠? 검은색에 좋은 사람과 흰색에 좋은 사람이 다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경직되게 관계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흰색에 좋은 사람은 이 사람 옆에 머물지 못할 거예요. 검은색에 좋은 사람만 이 사람 옆에 머물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아닌데 검기만 한 사람도 이 사람 옆에 있을 거예요. 줏대 없는 사람은 검은색도 아니요, 흰색도 아니요, 좋은 사람도 아니요, 좋지 않은 사람도 아닌 그냥 인연이 얽히는 사람들이 주변을 다 채울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식은 다양하게 그 목적에 따라서 맞춰갑니다. 그렇죠? 경직된 사람은 내 삶에 중요한 걸 들고 그것을 하는 방식까지 다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방식이 안 먹히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줏대 없는 사람은 이 삶에서 중요한 것과 그 중요한 것에 무엇을 맞춰가야 되는 자체를 모르고 그냥 저냥 환경에 따라서 살게 돼요. 그렇죠? 상황이 이래서 상황이 저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데 나는 이런 단단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단단한 유연함을 갖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줏대 없은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꾸 상황 논리를 따라가세요? 뭐가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이유가 다 상황 때문이야? 매번 이래서 이랬어요 라는 논리가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단함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 볼 때 뭘 보십니까? 내가 삶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건 절대 흔들면 안 돼요. 그렇죠? 단단하셔야 돼요. 단단해야 유연할 수 있어요. 혹시 경직돼 계십니까? 오늘은 경직에 대한 본문인데 일부러 좀 다른 얘기지만 주대 없음을 앞에서 사전에 설명하는 건 경직에 대한 본문이 성경에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주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좀 하는 건데 여러분 주대 없는 사람이 되느니 상황 논리에 밀려가시느니 차라리 경직된 사람이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합시다. 경직의 문제에서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하여튼 그래도 경직은 문제죠. 경직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면. 경직되면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경직은 이것이 맞지만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려지는 거예요. 다시. 경직은 그것이 맞지만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한과 선한 사람,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검은색만 있다고 내용이 있다는 착각, 껍데기만 있다고 형식만 있다고 내용이 있다는 착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직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단단한 유연한 이걸 가진 사람이 되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죠. 고린도전서 7장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읽었습니다. 다 못 읽었어요. 7장 전체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중에서 정말 읽는 동안 어떤 감동도 없는 본문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 고린도 교회가 맨 처음에 보면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에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교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길게 대답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지만 정욕에 불붙듯이 할 거면 결혼을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혼해서 뭐라고 했어요? 안 하는 게 좋지만 나누게 되면 나누어져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논리가 이 두 가지 바울이 툭 던져놓은 말이 그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현대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불편해합니다. 왜요? 결혼은 신성한 것이잖아요. 정욕에 불타서 결혼하지 무슨 소리예요. 정욕에 불탔으면 얘랑은 안 했죠. 그렇죠? 난 전인격적으로 한 거지. 정욕 부탁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언약을 예비해 주신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고요. 그것 자체가 교회이고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정욕에 불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한 것도 불편해요. 왜요? 이혼은 하나님께서 묵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유적으로 그걸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이죠. 두 번째, 왜요? 결혼의 과정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경주를 경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세 번째는 애초에 선택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것도 미안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은 죄이거나 아니면 포기이거나 아니면 실패이거나 무엇인가 하나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하거든요. 나누게 되는 나누어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견해를 얘기해 봅시다. 심지어 설교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알아요? 여기서 성경의 견해라고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꾸 타협하네요. 바울의 견해라고 방금 얘기했죠. 성경의 견해를 얘기합시다. 고린도서 7장에 말씀하시길. 보세요. 결혼은 신성한 거죠. 바울이 이걸 부정합니까?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성 밖에 있습니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신성에서 배제된 건가요? 결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건가요? 이건 결혼도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 밖에도 그 신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성이 결혼 안에만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결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 있는 것과 결혼 밖에 있는 것의 신성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결혼을 해봐야 아이를 낳아봐야 뭐 인생을 알고 철이 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됩니다. 그쵸? 그 말과 뭐가 다르죠? 어떤 경험이 어떠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 깨달음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이것을 모른다고 얘기한 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결혼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논쟁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태도로 결혼을 다루고 있는가 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러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혼죄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신비한 논리가 기독교는 이혼을 절대 반대하고 자살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교회 대충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그 구절이 나와요? 어느 본문의 기반에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살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 전체에? 무슨 구절을 기반으로 주신 거예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줬죠? 왜 모세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범죄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건 그때 시대 사람들이 악해서 그랬던 거야라고 그러시죠. 여기서 무슨 차이를 두세요? 원론적인 맞음과 상황적인 맞음에서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모세 때문에 모세 시대 이혼한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원론적인 맞음과 상황적인 나눔이 나누어져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뭐라고 하셨어요? 가능한 이유 외에는 그래서 성적인 문제는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전통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어떻게 얘기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다음. 뭐 좀 중요하지 않은 얘기, 네,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이 구절 자체에서도 두 번째 이혼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바울은 빌레몬이 노예를 뒀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죠? 야곱이 일부 다처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일부 다처제가 잘못된 것이라도. 거기서 항상 시대적인 문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법이라는 게. 아, 목사님, 시대적인 문법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고 우리는 원론적인 기준을 세워야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거 합시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물건을 다 팔아. 서로 함께 나누어 공유하였다. 이게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일단 파시죠. 이단들이 이렇게 돈 모으죠. 어떻게 적용돼요? 원론적인 기준과 상황적인 기준이 병렬돼요.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원론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싶으면요, 이 시대에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이 시대는 다른 기준을 쓰는 사유재산 먼저 건드리면서 이혼 얘기를 하시면 오케이. 나 그거 존중할게요. 하지만 정작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걸 건드린다? 그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다음 아, 네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될 텐데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리거든 갈리라. 네가 남편을 구할 수 있는지 어찌 알며 구할 수 어찌 아냐. 여러분 바울도 모른다고 한 걸 왜 본인이 안다고 하세요 자꾸.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변화될 거라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바울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선택이 잘못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셔서 거기에 신정 국가, 모델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죠. 애초에 그 못할 애들을 데려다가 천년을 낭비했잖아요. 그냥 그때 예수를 보내시지. 어차피 이 패턴 안 되니까. 그래요? 위험한 발상이죠. 위험한 생각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핵심은 뭐예요? 경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이혼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사회가 있어요. 어느 사회나 그래요. 어떤 사회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모두 다 이 논리를 씁니다. 왜요? 결혼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사회가 지켜진단 말이에요. 결혼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큰 문제에 봉착했잖아. 우리가 멸종될 위기라고. 한국인이 곧 멸종할 거래, 몇백 년 지나면. 그러니까 결혼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을 지키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결혼을 지켜야 되는데, 결혼은 결혼 자체의 좋음으로서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데 무슨 논리를 갖고 온 거예요? 결혼은 너무 좋은 거고 결혼 밖에 있는 건 너무 나쁜 거야 라고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결혼 너무 신성한 거고 결혼 못하는 이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결혼 밖으로 나가는 애는 너무 나쁜 애야 라고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미친 짓 들어가려고 하겠죠. 여긴 춥고 어두운 데고 저긴 밝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못 가봤잖아. 결혼 안 하는데 결혼이 뭔지 모르잖아. 그냥 자꾸 밝다고 하니까 자꾸 보는 건 결혼식밖에 없고 들어가려고 나 드레스 입어보고 싶고 결혼 밖으로 나오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원래 갖고 있었던 보수적인 생각을 이게 당연히 맞겠지 라는 경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 이슈나 결혼 이슈나 이혼 이슈는 논쟁적인 이슈들입니다. 절대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제 말이 다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논쟁적인 이슈예요. 그걸 절대적인 이슈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이중어 넣을 수 있으니까. 텍스트 자체가. 근데 그런 상식에 충만한 사람은 이 본문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울도 결혼 안 해봐서 잘 몰라 라고 얘기해요. 와, 성경 66권을 읽다가 갑자기 고린도서 7장에서는 바울은 잘 몰라. 애를 안 낳아봐서, 결혼을 안 해봐서. 좀 고민하세요. 내가 경직돼 있지 않은지. 한 걸음 더. 바울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 얘기 자체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다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하면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종으로 있으면 도망가요? 그냥 계속 종으로 있어요? 제사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고린도교회는 계속 질문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은 계속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라고 계속 대답해요. 이게 본문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요 말아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 이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 할례를 받아요 말아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 제사음식 먹어요 말아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 종으로 있어요 자유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래. 바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의 핵심은 아 그래 네가 그게 질문하는 거구나.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건 이렇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뭘 지적한 줄 아세요? 이런 질문 태도 자체를 지적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질문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끝없이 OX 퀘스천을 던질까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접근 방식은 이래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건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잘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종교관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상식적인 종교관에서 종교란 건 뭐예요? 종교란 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율법, 우리 가운데 뭐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뭐였어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와서도 세수를 세 부대에 담지 않고 자기가 그랬던 옛 부대, 옛 종교에서 했던 방식. 종교는 규칙이야. 기독교는 규칙이 뭐야? 근데 규칙을 다른 종교를 가면 쫙 써놨거든. 여러분 코란에서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써놨어.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적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규칙을 따로 적어놓질 않았어.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네 번 반복을 하잖아. 사복음서에서. 그걸 마태에서 했으면 요한 정도는 규칙을 얘기했으면 서로 좋잖아. 근데 규칙을 적어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규칙이 뭐냐고. 가르쳐주면 지키겠다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정복 겪은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직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칙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에 다니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강조를 안 할게. 옛날에 이 얘기를 강조했던 여러분들이 그냥 죽대 없어지더라고. 차라리 규칙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여러분 유연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연함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예배 와서 앉아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유연하지. 그게 경직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 아,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안 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응? 상황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내가 이설교를 하는 게 불편해 좀. 여러분들이 또 이설교를 듣고 아 역시 경직되면 안 돼. 난 유연해지겠어. 응?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건 경직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을 내고 있으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해요? 두 번째,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인생관 때문이죠. 인생관은 뭐예요? 이 사람 갖고 있는 인생관은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들만큼이나 결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런 걸 계속 가르쳐줘도 안 궁금해. 막 계속 잠들어. 그런 건 안 궁금해. 근데 뭐가 궁금해? 하나님 나 언제 결혼해요? 나 누구랑 결혼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종이에요 종. 내 직장이 종이에요 종. 나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갈까? 그냥 있어? 도망가면 잡혀 죽어? 아니면 그냥 참아야 되나? 그것만 궁금해. 왜? 인생 그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의 종교관과 인생관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경직된 방식이 있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이 신을 만났을 때 대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신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신이 시키는 건 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건 뭔지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뭔지 여쭤보고. 그게 종교 생활인 거야. 하나님 규칙을 가르쳐주세요. 규칙을 지킬게요. 제가 규칙 지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죠. 결혼 누구나 하나요? 몇 년도요? 몇 월이요? 몇 시요? 아, 내가 이거 잘하면 내가 목회 진짜 대박 날 텐데, 그치? 하잖아. 그거 잘하시는 분 이렇게 길에 계세요. 길에 조금만 텐트 치시고 그분들은 이렇게 큰 장소를 운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직된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것이 되게 위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합니다. 경직은요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혜 없이 이렇게 경직된 방법으로 신앙을 대할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경직은 이제 햇살 받고 자라나가야 되는 조그마한 나무 위에다가 검은색 천을 둘러놓는 것과 같아요. 자연스럽게 두면 자라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경직성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맞음을 가지고 이게 맞잖아. 성경도 당연히 그걸 맞다고 하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그 인생관 속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내가 정말 배워야 될 1단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배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안 배워지긴 않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연해지는 건 뭔가요? 중요한 걸 가지고 나머지를 부드럽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핵심 구절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종으로 있거나 자유에 지거나 그게 핵심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따로 분방해서 기도할 시간을 내.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너무 내 남편, 내 아내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독신으로 살아. 그러니까 아 쟤는 결혼해서 뭐 그렇지만 나는 독신. 독신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기억 안 해. 계속 놀아. 또 놀아. 또 놀아. 취미가 있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만 좀 해요. 또 취미 생활하고.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성경은 결혼보다 독신을 더 좋다고 하셨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잘한다고 하셨어. 난 결혼 안 했으니까 더 잘한 거야.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뭘 잘하는 건데 도대체. 결혼 안 하는 게 왜 더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상대적으로 여건상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용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찾으면 이 사람은 더욱더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해. 무할례자냐? 무할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해. 네가 종이냐?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해. 자유하냐? 자유한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해. 네가 음식을 먹냐? 먹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해. 먹지 않냐? 먹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과 거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 뭐예요? 신앙 뭐예요? 신앙 뭐예요? 그냥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이랑 함께 구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랑 함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낯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거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안 가셨던 분은 꼭 들어주시고.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구해볼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귐의 시간 하고 계시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 줏대 없는 사람. 한 몇 번 하다가 아우 졸려서 못하겠어. 바빠서 못하겠어. 거짓말 하지 마. 그 15분이 없니? 거짓말 좀 하지 마. 그 뭐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못하겠다고 해. 거짓말을 해 자꾸. 거짓말이야. 그냥 상황에 떠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줏대가 없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난 하기로 했어. 나는 하기로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꼭 한다. 아, 오늘도 했어. 오케이. 아, 오늘도 했어. 오케이. 나 오늘도 해냈지. 오케이. 난 정말 의지의 한국이냐. 쟤는 안 하고 있어. 난 하고 있고. 이게 쟤와 나의 차이지. 이건 경직되는 거. 타금의 시간 왜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이 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좀 기억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자,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생활은 그거. 뭘 하는지 안 하는지 핵심이야. 신앙생활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의 종교관을 얘기했으면 이 사람의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들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들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염세적인 얘기예요? 아니요. 바울이 두 번째로 뭐예요? 인생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의 인생관은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하던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신앙의 인생관은 하나님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서 다른 게 이제 나에게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한 자는 매매한 게 없는 것 같이 하고 아내인 자는 아내 없는 것 같이 하고 그건 뭐예요? 이 사람 매매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난 이 사람은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 가정 잘 꾸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내 인생의 중요도 핵심이었던 사람한테 너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기쁨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유롭게 대해지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가정이 있으세요? 아이가 있으세요?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있죠. 사회적인 문제 있죠. 근데 어때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이게 있으면 내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더 어떻게 느껴져요? 둔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건 동의가 안 돼요. 다시.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어려워요. 혼자 살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될까 위로가 안 될까? 훨씬 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쓸쓸할 때 외로울 때 아 너무 답답하다 외롭다 아 바다 보고 싶다 피지를 가야 되나 아 좀 조용히 있고 싶어 조용히 아 호텔 하나 부킹해야겠다 주말엔 거기서 좀 자자 조용히 나를 좀 돌아보자 라는 거랑 아 답답하다. 아 답답한데 내 방은 햇살이 안 드는 고시원이라 답답하다. 아 뭔가 좀 조용한 곳에 있고 싶다. 근데 내 방 옆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조용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거짓말을 해요. 큰 차이가 나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것보다 더 큰 차이를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큰 차이인데 하나님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있으면 좀 괜찮은 것처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이 있으면 좀 괜찮은 것처럼 내가 경제로 관계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둔하게 온다고. 나한테 그게 크게 내 인생을 뒤집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의 인생관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자 하고 그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언제 사라져요? 언제? 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때 사라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경우 중에 하나가 언제예요? 내가 쓸데없는 것 갖고 논쟁하고 있을 때. 이게 이렇다, 저게 이렇다.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하고 있을 때. 쓸데없는 것 갖고 되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언제 결혼을 하냐고, 언제 뭘 하냐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를 하면 이 얘기 아니면 저 얘기. 기도를 하면 이 얘기고, 나 언제 결혼해, 언제 사업자할 때, 언제 돼, 언제 돼 이러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저 얘기고, 아 이건 논쟁적인 이슈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성경의 견해가 뭐고 그러고 있으면 뭐가 막혀요? 공급처가 막히죠. 이 기도와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저항해내야 되는데 이 논쟁적인 이슈에 있으면 말씀이 막히고 이 자기 관심사에 매몰되면 기도가 막히죠. 하고는 있지인데 공급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직성으로부터 걸어나오라는 것이 신앙적 경직성으로부터 이 신앙적 경직성으로부터 걸어나와서 정말 신앙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에 집중하고 방식은 어떻게? 다양하게 방식은 다양하게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적용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경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경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맞아요. 근데 나만 맞다고 할 때 틀려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근데 나의 이러함을 가지고 저의 저러함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 대해서 경직되지 마세요. 그럼 사람 볼 때 뭘 보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사람 볼 때 뭐 돈 보고 직업 보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훈련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정도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여기 뭐 직장 좋은 애 온다고 해도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좋은 차 몰고 다닌다고 와 좋은 차다 막 그러고 신경 안 써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볼 때 뭐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사람들은 돈이나 학벌, 직업은 안 보는데 뭐 봐요? 태도 봐요.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 나한테 잘하나? 두 번째 뭐 봐요? 매력 봐요. 매력 봐요. 어, 쟤 되게 매력 있다. 세 번째 뭐 봐요? 성향 봐요. 성향. 어, 쟤 나랑 같은 거야. 가끔은 돈을 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돈을 봐라. 그럼 그렇게 보는 건 맞아요? 내 성향이 안 맞으면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 매력 없으면 별거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건 맞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학벌로 차별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사람 볼 때 경직되지 마세요. 물론 성향이 다른 사람은 괜히 얽힐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그건 거리를 두셔야죠. 그렇죠? 나를 태도 내한 태도가 안 좋은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대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나도 나이스하지 않게 대해도 돼요. 하지만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경직되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경직되면 우리가 서로를 중요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기가 전쟁터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저도 해요. 전 여러분들을 다 욕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의 할 데가 없어서 혼자 하고 죽게 하고 그러는 거지. 다 해요. 평가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경직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경직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 그래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랑 만나야겠어요. 전 이 정도 돈은 있어야겠고요. 난 그래도 이런 직종이어야겠고요. 뭐 이래야겠고요. 그럼 좋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게 틀려져요. 여러분 삶에서 경직되지 마세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 있고 따뜻하고 보람 있게 사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머지는 맞춰가는 거예요. 의미 있고 따뜻하게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삶을. 그럼 내가 그걸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는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라고. 근데 그걸 다 결정해놓고 그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경직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 문제 이건 여러분들 연애 문제 이건 좀 다른 얘기.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것만 적용할까 봐 얘기를 안 하면 하지만 거의 너무 경직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경직되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이건 이미 길게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으면서 대체합시다. 이건 개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도전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경직돼 있구나 신앙적으로. 전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뭐 길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정말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통성기도 하러 다녔던 시기도 있고 제가 막 명상한 묵상기도 하던 시기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요? 그 제 개인의 경험을 보편화시키는 실수를 해요. 어느 점에서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 통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 중에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알고나 믿나? 라는 생각과 비난을 제안했어요. 그때는 입으로 얘기 안 했죠. 전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라. 하지만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알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성경 공부를 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성경 공부를 깊게 해야 돼. 다른 건 안 중요해. 성경 공부를 중요해. 성경 공부를 깊게 해야 돼. 그래서 코코넛을 막 썼었고 그전에 성경 강의를 주일날 예배 다음에 성경 공부해요. 기억나죠? 민정이랑 이렇게. 우리 예배 다음에 성경 공부했어요. 셀 모임도 하지 마. 예배하고 성경 공부 골창했어요. 한 시간 동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갔죠. 나 혼자 하고 뭐 그랬어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교만한 생각이구나. 경직된 생각이구나. 그럼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왜요? 계속 성경 공부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안해서 만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았었는데 그 시절 동안 하나님을 좀 제안해서 자꾸 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풍성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지적인 대화만 하니까, 정보적인 대화만 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것이 타인에 대해서도 해롭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안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난 그 사람에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 둘 사이에 뭘 만들어? 긴장을 만들죠. 분쟁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를 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냥 공부만 되고 있지 뭔가 이 공부에서 맥이 끊어져 버렸는데 영적인 맥이 끊어지고 그냥 공부만 드립다고 있는 건데도 내가 오늘도 성경책을 펴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나한테 뭐가 돼요? 경직성이 되고 저에게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제 경직성 여러분의 영향 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여전히 성경 공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유용하나 어떤 사람에겐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라고 이 사람은 저라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신성한 곳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러고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직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신앙생활 했던 방식으로 30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30대 신앙생활 했던 방식으로 40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알았던 하나님, 어릴 때 알았던 성경책, 여러분들이 은근히 어릴 때 알았던 성경책과 신앙 패턴과 방식에 대해서 그냥 고집스럽게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대로 계속. 근데 그게 안 먹히죠. 그럼 이게 신앙적 좌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패턴의 좌절이에요. 중심의 좌절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신앙적 방식이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 신앙이 언제나 떨어졌어요. 근데 자꾸 옛날 방식으로만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확장이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더 넓은 방식이 필요한데 넓은 방식을 확장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영접하듯이 다시 처음에 신앙생활 하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말씀을 마칩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7장은 설교로 하기에 참 어려워요. 이건 강의로 할 얘기지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어서. 근데 이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두 가지 결론. 하나, 요즘 사람들은 경직된 사람을 싫어합니다. 누가 너 경직된 것 같아? 라고 하면 싫어해요. 자기는 되게 유연한 사람이고 싶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주대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경직되십시오. 차라리 경직되세요. 여러분,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가는 건 유연한 게 아니라 표류하는 거예요. 나는 절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밀려가는 건 표류하는 거예요. 경직된 건 절로 가야 되는 길이 여러 개인데 지금 파도가 제일 센 이 길로만 가겠다고 하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경직된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는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신앙에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싶으시죠. 변화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듯이 행동하는 이유는 예전 방식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초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의 기초나 됩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누립니까? 그런데 몇 번의 경험이 있고 몇 가지의 기준이 있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큰 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기존의 방식으로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 뭐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경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신앙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경직된 거예요.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정말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영적 방향을 정하고 예전 방법에 자꾸 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사금의 시간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큐티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통성기도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묵상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삶의 영성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생활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자기가 한데 지금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나서 하면 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절대 영적으로 표류하지 마세요. 사소한 이유로. 아침에 좀 잠들어서. 전 예, 잠들어서 예배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정직하게 죄송한 뭐 이렇게 잔소리 좀 하면 그럼 주중에 그 설교 들으셔야죠. 수련회 못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설교 그 강의 들으셔야죠. 영적 흐름을 난 따라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됐어. 그럼 그 영적 흐름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지 고민하셔야죠. 그래도 액팅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상황이 안 됐으니까 못 들었어. 이번에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서 못 들었어. 이번에 설교라는 게 이어져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떠밀려가면 아 이번 주엔 바빠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못했어. 그럼 다음 주 시간 내세요. 전 여러분 큐티 안 해요. 저는. 저는 큐티한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난이지만 매일 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 번 시간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랑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느낌이 안 좋다 싶으면 저는 여기 와서 무릎 딱 꿇고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좀 평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세우지 저는 진짜 아 그러면 저는 팍팍 켜요. 그러니까 내가 안 자르고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아 쟤 자를까 하면 또 켜 애가. 그럼 또 애가 아 그래 한번 넘어가자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이번 주에 너무 안 일했다고 싶으면 다른 주에 꺾어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더 시간을 내고 금식을 한 끼를 하건 성경책을 좀 읽건 그래야 내가 유지라는 거 정도도 하죠. 그렇죠? 유지라도 하죠. 그 유지에서 좀 더 발전하려면 그보다 좀 더 필요한 거 그렇죠? 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표류하지 마세요. 표류하지 마세요. 떠밀어 마세요. 그 상황이 돼서 그렇게 돼서 이해해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잖아. 이번 주 운동할 상황이 아니어서 운동을 못했어. 그렇다고 내 몸이 날 인정하고 살이 안 쪄?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상황이 되면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그게 진짜 익스큐즈잖아요. 그렇죠? 그 표류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해요. 잔소리죠. 이건 미안해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내 사감을 넣었어요. 난 그냥 가끔 궁금해요. 제 설교가 지금도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듣죠? 안 들을 때도. 대충 그래요? 히트가 많이 나오는 건 그 정도 되지 않니, 요나? 한 5,600만 듣니? 많이 줄었니? 응? 옛날에 한 1만 명도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한 시절이 지나갔어. 여러분 어찌 됐건 온라인에서 찾아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들었던 설교가 별론데 다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으세요. 진짜 마칩시다. 여러분 전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직되게 해서 실패하고 자꾸 주때 없이 그래서 떠밀려간 거지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에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간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에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지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하고 있는 모든 얘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전체 뭔지 아세요? 야 니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계속 욕처럼 해서 그렇지 바울의 핵심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정말 잘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스텝이 엉킨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고 내가 중심을 든든히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내가 내 신앙에서 중심을 든든히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중심을 든든히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내 관계에서 내가 중심을 든든히 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함께 여러분한테 일하셔서 임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소견을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낼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